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한 보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자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천 소래에 사시는 제 장모님은 아파트 베란다를 거의 화원처럼 가꾸시는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병환 중에 있어서 많은 식물을 가꾸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 쪽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갖다 키우시는 식물들은 화원에서 사온 것들도 있지만 많은 식물들은 사람들이 내다 버린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식물들이 신기하게도 저희 장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아픈 중에도 그런 일들을 지속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시는 것은 식물을 잘 키우는 남다른 기술과 또 애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그 베란다에 해가 거의 든다는 거예요. 해가 바짝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체는 빛을 비춰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보이는, 느껴지는 이 빛은 하나의 빛만이 아니죠. 빛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장비를 사용해서 빛을 구분하지요. 무슨 X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등등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빛들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는 X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 안을 잘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 안에는 이런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빛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 권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계몽주의를 영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enlightenment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인간의 이성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계몽되고 개화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계몽주의 enlighten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이성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지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히피 문화, 그 다음에 허무와 쾌락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이성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에게는 이런 빛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빛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한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 이 세상의 실체와 대조되는 뜻으로 오히려 참이라는 말은 신의, divine, 신성의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의 참빛은 궁극의 빛이다. 궁극적 빛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많이 표현했죠. 나는 빛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들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생명의 그냥 떡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참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100% 곡물로 이루어진 떡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참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떡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먹었던 그 떡이 아니라 사실은 그 떡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떡이라는 점에서 내가 참떡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빛이라는 이 말도 모든 빛 중에 빛, 이 궁극적인 어떤 빛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세상의 실체는 모양이라고 하면 그 원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참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죠?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나는 빛과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도 이런 빛의 비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을 모든 사람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혹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빛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특별히 존재와 사명을 분리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존재만으로 있는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명을 존재함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빛의 근원인 진정한 빛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그냥 계시지만 않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추이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이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항목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1항 본성의 빛, light of nature. 흔히 뭐 본성의 빛 혹은 자연의 빛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1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항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본성에 속한 이성의 능력과 감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을 알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난 하나님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있지 않는가, 조물주에 대해서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어떤 존재의 근원과 시작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분을 하느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철학가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런 참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삶을 현저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이런 참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음에 대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 대해서 공격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진화론을 공격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동물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진화되어져 가면 반은 동물 정도 되고 반은 사람 비슷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동물하고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과 방식과 동물은 너무나 다르지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참빛의 비추임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교자 저스틴이 그의 제1병증서에서 소크라테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시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세상은 이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1장 2절 3절 말씀의 요약이 10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제품에는 제작자의 이니셜이, 제작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술 작품도 그 미술 작품을 그린 사람의 그 사인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이 작품은 작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품은 작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작품이 작가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서 성자에서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모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고양시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기와 가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일반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엊그제 옆에 건물이 불이 났거든요. 근데 소방차가 한 6대 와가지고 불을 금방 껐습니다. 이런 것처럼 혹은 비상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모든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존재가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고양시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인간이 만든 도시가 그러하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 만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도 경이롭지만 이 우주가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경이롭습니다. 사람들이 세밀하게 다 짜가지고 전철이나 KTX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어디에 서고 어디에서 비껴나가고 어디에 쉬었다가 가고 다 그렇게 짜도 간혹 가다가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는 한 번도 정지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축으로 자전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전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비행기가 보통 시속 1000km를 달립니다. 자전 속도는 1600km예요. 1600km로 지구가 돕니다. 공전은 몇 km로 도느냐? 비행기 속도의 100배인 11만 km로 돌아요. 11만 km로 태양을 돕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도 사고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그분이 붙드심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당연히 생명이요 빛이신 성자를 알아 모셔야 맞습니다. 한 사람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기업 사주,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일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그 자신의 이 회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게 모두 다 저절로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억측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났잖아요. 땅 한번 흔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있다가 다 도망가실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셔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러지 않다는 것을 간혹 쓰나미나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성자를 인정하고 알아 모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뱅이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매일 흘러오는 샘을 퍼서 먹고 마시면서 그 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 물만 먹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은 대지를 비춰야 되고 비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지어진 피조물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거침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이 배웠던 삶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분이 있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고해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흔히 그런 분들 가리켜 뭐라고 말하지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지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천적인 삶의 정황 안에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거나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는 거, 요거 하나는 잘하는데, 자녀를 대하는 방식, 사업을 이루는 방식, 공부를 할 때,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어줍잖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원을 잘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언제든지 와서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실나무까지 심어 놓아서, 마음대로 포도나무도, 포도과실도 따먹고, 사과와 배나무도 있어서 사과와 배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마련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전혀 몰라보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 쫓아버리고 거기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아마 만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자기 땅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것, 자기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지요? 그러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자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디오스, 이 똑같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집 주인이신데 그 집안 사람이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에 갔는데 제 아내나 제 아들들이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군데 여기 왔냐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고, 사원을 뽑고, 월급도 주고, 후생복리도 해, 복지정책도 잘 펴서 잘 먹고 살도록 했는데, 만약에 사원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같으면 다 쫓아내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지요? 비유로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잘 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수 있는 구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혹시 침입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망대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지요. 결실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지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우리가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방식이죠. 끝까지 선으로 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아들 보내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력을 동원하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써서라도 용병을 사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 제도나 그다음에 율법, 절기 여러 각종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고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모셔야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알아모셔야 되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만 따지고 보면 정말 비극이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을 참빛이고 생명이신 아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지요?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행체를 가지고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으니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유효한, 가장 특별한, 가장 유일한 길이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런 확신의 단계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확신 그 자체가 믿음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때로 흔들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확신은 믿음을 갖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우선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났잖아요. 다 잘났죠. 그죠? 다들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일을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행위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그 어떤 행위도 배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자신이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구원의 도리를 너무 잘 안다 하는 그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쓴 고든 디피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서 하나님 저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 같은 저런 놈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탁월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반면에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실컷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주님 저희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웃으셨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독자들의 웃음이 주님 우리는 저 주일학교 교사와 같이 아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도가 담긴 웃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웃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뭔가 남이 알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깨달음들을 가지면 여지없이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지 않으면 과정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작이 되어져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하델베르 요원답, 제네바르 요원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믿음은 매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믿음은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우리의 궁핍과 하나님의 부유함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 비어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그냥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믿음을 언급할 때마다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이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함이라는 20장 31절 말씀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오늘 10시 하이델베르크 윤답에 참여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름은 뭘 나타내지요? 그 존재의 대표를 나타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름은 바로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환유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대로 믿음은 자기 부인이요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한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전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집으로 사람을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신적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으로 이제 가면 성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이 그냥 지적인 찬동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접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당신 참 유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근데 당신 내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다.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이 지적인 수납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에 모두 걸기, 올인한다고 말하지요. 내 영혼을 그에게 전적으로 으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영혼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상당 부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지요?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특권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율법을 받았다, 이런 외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패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회개 세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내면의 변화 없이 그런 율법적인 외적인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사역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믿음주의, 흔히 easy believism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좀 믿사오니 하는 이 쉬운 믿음주의도 문제지만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죄에 대한 뉘우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잘 범하느냐? 개혁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잘 범해요. 복음주의에서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라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지요? 그냥 믿으십시오,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지요. 근데 개혁교회 이제 들어오면 자기에 대한 절망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또 하나의 신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다. 너희 중에도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족속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사실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범죄하여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양자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되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의 아들 되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아들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지 믿기만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 나가 보시면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참으로 믿었습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3장에 갔을 때 이런 데좀 김이 셀수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다음에 또 8장 3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죠, 그죠? 자기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막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이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자를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는 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다든지,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를 안다든지, 뭐 저처럼 양가 부모님 다 장로, 권사, 매제, 목사, 에? 처남, 뭐 야, 말할 것이 전부 다뭐 장로, 안수집사, 형님 장로, 뭐 에? 그러면서 야,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건 확실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한다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 현성교회 성도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래서 높아진 지식으로 자랑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입으로는 다 하는데, 삶에는 전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아주 위태로운 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로한테 보내실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뭘 말하죠?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육체적인 출생이나 민족적 출생의 방식, 믿는 부모 밑에서 3대째 미도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와 고양이 같은 짐승들도 이 순종들은 값이 많이 나가지만 피가 섞인 잡종들은 값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정이 뭡니까? 육의 의지, 육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래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지 혹은 남자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두는 다 어떤 존재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라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뭐 10대째 믿어왔던 자기 할아버지가 조지 휘필드든 로이드 존스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믿는 자녀로부터 태어났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일단 생물학적 출생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멀었고 타락과 죄에 빠져 살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의 상태요, 어둠에 속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나요? 제가 이것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은 여기 계세요. 저희 노예.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이 지금 아마 뭐 21, 24이 정도 됐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그 아이는 입양을 했습니다. 이름이 지원이에요. 이지원입니다. 자, 근데 이 지원이가 그 목사님 아이로 입양되기 위해서 지원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을 했죠, 지원이가? 이 목사님이 오는 그날 맞춰서 얼굴을 좀 깨끗하게 씻고 이전과는 다르게 옷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있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가 그이 목사님 집으로 입양되는 과정 안에서는 오로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의지와 뜻만 개입되어서 그 아이가 그이 목사님의 집에 아이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런 질문할 분이 있겠죠. 아, 근데 제가 믿었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 믿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제가 믿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6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온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결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지,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됩니까? 95%? 99% 되나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인간됨이 95% 정도의 인간됨이 되었다가 자라면서 한 100%로 이렇게 바뀌어지나요? 그러지 않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100%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친구의 아버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들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동료이시고 우리의 마청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지요. 다른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 세상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인은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평생 생물학적으로 그저 분투하면서 자식 배에 암 굶기려고 아내에게 좋은 차를 선물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좀 남들보다 낫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잘 사셨다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잠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저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그저 말씀 괜찮은 것 같고, 성도들 괜찮으니까, 뭐 여기 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크게 외롭진 않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또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이 세상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궁극적으로 저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가봐야 알겠지, 그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경험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인생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아들됨의 놀라운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군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